예레미야 39번 메시지. 예레미야서 안에 있는 생명의 언약인 새 언약의 기초. 이 메시지에서 나는 예레미야가 생명의 언약인 새 언약의 기초를 놓음에 대해 추가의 말씀을 전할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언약, 생명의 새 언약을 관심하심.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사람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사람과 하나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접촉하기를 좋아하셨으며 이러한 접촉 안에서 그분은 사람과 몇 가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세우신 첫 번째 언약은 창조된 사람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타락한 사람과 세우신 언약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아벨과 가깝고도 친밀한 접촉을 가지셨지만 그와는 언약을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세우셨으며 이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되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신의 산으로 이끄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과 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 곧 율법의 언약은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행한 후에 이스라엘은 모압 땅에 왔으며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과 또 다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또한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주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여덟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직 두 언약만을 계산하시는데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하신 언약과 두 번째 언약으로 간주되는 새 언약, 즉 생명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과 하신 언약, 다윗과 하신 언약은 부차적인 언약들로 간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은 새 언약과 일치하며 새 언약을 위한 기초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언약들을 철저히 연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한 언약, 곧 생명의 새 언약만을 관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하여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으며 주 예수께서 그분의 상을 세우실 때 그분에 의해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상을 베푸시면서 주 예수님은 신약에 믿는 이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중요성.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관하여 말했기 때문에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 새 언약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모세의 글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비록 모세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주 많이 예언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관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예레미야서는 신약책이기도 한 구약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옛 언약의 위치와 기능.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율법의 옛 언약의 위치와 기능에 대한 말씀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치. 율법의 언약의 위치는 첩의 위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두 언약을 대표하는 두 아내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합당한 아내인 사라는 새 언약을 대표하고 첩인 하갈은 율법의 옛 언약을 대표합니다. 첩인 하갈이 율법의 옛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위치는 첩의 위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어 쫓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옛 언약을 제쳐놓으셨고 무효화하셨으며 새 언약으로 그것을 대체하셨습니다. 더욱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후에 추가되었으며 율법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그것이 오기 전에 제시된 어떤 것과 병행하여 나중에 가입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주요 노선이 이미 그곳에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 기능. 그리스도의 사역이 칭의의 사역인 것에 반하여 모세의 사역은 정죄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에서 모세의 사역은 중심 노선이 아니지만 모세를 통하여 세워진 율법의 옛 언약이 없이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극도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종종 율법의 언약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의 기능이 소극적인 면에 어떤 것으로서 우리의 타락된 상태와 상황을 드러내는 것임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를 근원으로, 즉 생수의 근원으로서 신약 안에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도록 돕습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의 기초를 놓음. 31장에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실 것이며 우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의 법을 우리 생각에 기록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며 우리 속에 가르치는 생명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내적인 생명의 법을 누립니다. 이 생명의 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신성한 생명의 신성한 역량 안으로 이끕니다. 내적인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며 더욱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으로 조성됨으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의 이 짧은 부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신약 27권 전부가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약 전체에 대한 빛 가운데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권속과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집과 새 사람과 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되신 삼일 하나님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을 갖는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결국 이 새 언약은 천년 왕국을 이끌어올 것이며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으로 그것은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을 이끌어올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받았으나 새 언약의 내용과 그것이 성취하고 산출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언약을 거듭거듭 강조할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로 새 언약을 보게 하사 그것으로 온전히 점유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